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교구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에 대한 이유와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당신을 드러내시려는 배려였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에게 비유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에 그치게 되는 반면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유 말씀은 비유 너머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게 만드는 그런 지도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진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의 경제 논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의 경제 논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총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쓸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깨달음의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이 가졌던 그 작은 믿음의 불씨조차 사그라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거나 조금씩 퇴보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살면서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또 내 상처에만 안경을 쓰고 머물게 되면 그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우리의 껍질을 벗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실천한다면 백배, 천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 행복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하느님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세기 초부터 조선은 중국을 통하여 여러 서양 문물과 서적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제까지 명분만을 따지던 주자학의 틀에서 벗어나 실사구시를 위한 실학운동이 남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남인 학자들은 서학, 즉 천주교를 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학문으로 천주교를 연구하다가 차츰 믿는 신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운동을 일으킨 대표적 인물들은 이벽, 권철신, 권일신, 정약전, 정약용, 정약종 등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광주와 여주의 접경 지역인 천진안과 주어사에서 천주교 교리 연구를 위한 강학회가 열렸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천주교 전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성서와 함께해서 펴낸 안살름 그루인 신부님의 책 일상을 새롭게 바꾸려면에서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라 부분 발췌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아니오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모두 저에게 무언가를 바랍니다. 일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재차 물어보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까 봐, 자기에게 다시는 부탁하지 않을까 봐, 더는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봐 두렵다고요. 거부당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러한 이유를 의식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욕구를 인정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로 어떤 일을 요청할 때 거기에 응할 마음이 생기지 않거나 제 안에서 무언가가 막는다는 느낌이 들면 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더 쉽습니다. 반면에 어떤 문의나 부탁에 응할 마음이 들면 기꺼이 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요청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공격성이 감지되거나 과도하게 요구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예 또는 아니요를 즉각 말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상대방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먼저 제 일정을 살펴보고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감정에 귀 기울일 시간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도 부탁을 받고 아니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절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거절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요청해 주어서 기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라고 못해서 예 라고 말하면 이는 실제로 자유로이 응답한 예가 아닙니다. 상대방도 내 표정에서 이를 알아챕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의 부탁을 마음을 다해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자유가 있어야 참으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는 진정한 예이고 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베마리아 성모송입니다. 테너 브라시도 도밍고 목소리입니다.
che soffristi tanto, vedi a pene il mio pena. Nelle crude gambasse non infinito pianto di
your womb, Jesus. Holy Mary, Mother of God, pray for us.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com, 제이앤필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ilo.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당뇨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거프리 시온 드롭스 캔디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찾아 성 베네딕토의 묘소 앞에서 기도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여름 휴가 기간 중 이탈리아 카스텔 간돌포에서 휴식을 보내던 가운데 비공개 일정으로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서방 수도회의 창시자로 불리는 성 베네딕토가 세운 곳으로 가톨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장소입니다. 성 베네딕토는 기도와 노동을 중시하는 수도 전통을 확립했으며 유럽 가톨릭 문화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교황은 이곳에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세계를 위해 평화를 기원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취임 이후 국제 분쟁 해결과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방문 역시 교회의 영적 전통을 되새기고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보건 전문가들과 공공보건단체들은 정치인들을 향해 담배, 알코올, 초가공식품 등 유해산업 분야의 상업적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업적 이익 집단의 로비와 정책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효과적인 예방 중심의 보건 규제를 시행한다면 예방 가능한 수많은 질병과 조기 사망을 막아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관련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보건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 지도자들은 기업의 정책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투명성을 높여야만 공공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은 정책 이반 단계에서 산업계와의 만남을 엄격히 제한하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업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과중한 보건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안전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체언입니다. 뉴질랜드 법률위원회는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신종범죄 항목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법률체계를 개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이후 전담 범죄 신설 제안이 있었으나 위원회는 독립된 증오범죄 항목만을 만들 경우 입증이 복잡해져 기소 및 판결에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신 현행 양형 단계에서 적대감에 의한 범죄임을 고려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사법 시스템 내에 증오범죄 플래그 제도를 도입해 초기 단계부터 기소 범죄를 명확히 기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보호 대상 특성에 성별을 추가하고 피해자 집단과 연관되어 표적이 된 경우도 중형 사유로 적용하도록 선고법을 개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법률위원회는 신규 범죄 신설보다 이러한 정밀한 개정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사회적 다양성과 가치를 보존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 네이피어 지역구 후보 스튜어트 내시가 국민당 KT 디먼 의원의 출산 휴가를 두고 게으르다며 성차별적 발언을 한 뒤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슈트웨트 내시를 향후 장관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히 비판했고 내시는 사과 대신 유감을 표하며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먼 의원은 내시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라며 그의 반복된 언행이 여성에 대한 시각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엄마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 차원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2026년 윗콜스 차트톱 100 도서 목록에 26명의 뉴질랜드 작가가 이름을 올리며 30년 역사상 현지 작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신다 하던 전 총리의 A Different Kind of Power와 고 나이젤 라타의 Lessons on Living 등 주요 인사들의 신작이 목록에 진입했고 회복탄력성 연구자 루시 혼 박사의 How Will I Ever Get Through This가 6위로 현지 작가 중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목록에서는 레베카 야로스의 엠피리언 시리즈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판타지 장르와 시리즈물이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총 78개의 소설 작품 중 26개가 판타지 장르였으며 독자들의 현지 이야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역동적인 독서 열풍이 입증됐습니다. 비엔제트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크 존스는 올해 말 집값이 연초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에는 약 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신중한 전망의 배경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이에 따른 뉴질랜드 국내 경장 성장 둔화, 국내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여전히 약한 노동시장이나 총선과 자본 이득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승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요인들로 꼽았습니다. 그는 신규 주택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집값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매물은 여전히 풍부하며 재고도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스는 우리의 기본적인 견해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 증가가 주택 시장을 전반적으로 균형 상태에 머물게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히며 향후 12개월 동안 인구 증가, 주택 건설 증가가 모두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최근 건축 허가 증가가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우리의 전망에서는 주택 공급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제퍼스당은 뉴질랜드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함께 주택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주말 열린 엔제퍼스트 연례 정당대회 및 선거 캠페인 출범 행사에서 당이 젊은 가정을 위한 첫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을 제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은 모기지 금리 인하와 기타 부담 가능한 주택 소유 지원책을 포함한 맞춤형 주택 정책을 통해 생애 첫 주택 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책안은 대의원 투표를 거쳐 승인됐으며 오는 11월 7일 총선을 앞두고 엔제퍼스트 대의원들이 일요일에 표결한 여러 정책 제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엔제퍼스트 부대표 세인 존스는 이 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애 첫 주택 구매 지원 방안을 당의 공식 선거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원들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어떻게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원들은 점점 더 많은 젊은 뉴질랜드인들이 평생 자기 집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해외로 떠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매수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주택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협상에서도 매수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코탈리티의 뉴질랜드 월간 주택시장 차트백에 따르면 지난달에도 주택 거래는 계속 감소했으며 주택 가격 역시 시장 전반에 걸친 뚜렷한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코탈리티 뉴질랜드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 켈빈 데이비드스는 시장이 완전히 매수자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매도자들이 헐값에 집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 등의 이유로 집을 급하게 처분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수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가격 협상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수자가 더 큰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주택 매입은 2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데이비드스는 현재 시장 환경은 투자자들에게도 나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소나기가 시작되겠으며 저녁으로 갈수록 점차 일부 지역에만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오후와 저녁 사이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com,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지난 7월 14일 뉴질랜드 북한인권협의회에서는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및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KCR 초대석에서는 기념 강연의 주제 국경을 넘은 연대, 유엔에서 뉴질랜드까지 북한 주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대한 이상현 전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강연 내용을 녹음하여 일부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긴장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슈가 사실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무겁다고 해서 통일이 되고 다 자유가 주어지면 이미 됐을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북한 주민을 위한 세계 움직임이라는 주제로 북한 인권을 위해서 UN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국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색 있는 NGO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강연의 목적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이나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 앞서서 제가 좀 누구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북한을 공부를 했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표정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제 경험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히스토리가 그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생략하고 제가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연락을 주신 거예요. 중국을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 어린 나이에 집이 망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좀 어머니 말씀에 좀 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 좀 조사를 했더니 GDP가 8에서 10%를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정말 호련단신으로 다 모든 거를 접고 혼자 북경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알려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무조건 북경대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목표로 이제 북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떤 용기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또 다 접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제 어학당을 이제 북경대학교 어학당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아, 첫날에 어느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장을 입고. 그래서, 아, 누구세요? 근데 얼굴이 좀 쎄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그 저희 아버지가 신이집 분이세요. 신이집 분이신데, 1.4호 태 때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다 재산 다 몰수당하고 내려오셨으니까 얼마나 북한이 싫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 환경에서 중국을 갔는데 거기 북한 사람하고 클래스메이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절을 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멀리 앉았어요. 근데 계속 제 옆에 붙어 계시는 거예요. 중국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서 서로 뭐 시간이 지나고 뭐 계속 좀 이렇게 좀 친분이 쌓여졌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김일성 대학교 화학과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뭐 협력 프로젝트가 있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좀 그렇긴 했지만 뭐 어쨌든 계속 친분이 쌓여갔고. 학기 마지막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상윤이 에펜네가 뭘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인 에펜네한테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이 좋을까? 뭘 좋을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우리랑 같구나.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출장을 자주 다니셨는데 항상 엄마 선물을 가득 사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는 아 그가 내가 될 수 있었고 내가 그가 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북한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는 도화선이 된 건데 국경에서 그 한국 NGO 단체 중에 우리 민족 서로 돕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제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창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이제 지원을 했고 이제 하게 됐는데 또 두 번째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에 너무 많은 나라에서 그 국제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국제회의 참여를 한 거예요. 40여 개 국가에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뭐 얼마나 올까,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제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국 주도의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서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사고였어요. 그러려면 통일 외교를 유엔에 가서 통일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또 저희 주장이었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남북한은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 유엔에서는 국제법상 각각의 주권국가지만 저희 19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면 통일을 추구하는 특별한 관계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엔을 알아야 되고 유엔에서 통일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엔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유엔과 세계 각국이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엔 총회입니다.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고요. 매년 9월마다 193개 회원국들이 참여해서 14보고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최종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사회의 도덕적 공감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무게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안보장입니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가장 강력하고 긴박하고 숨막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곳인데요. 국제 평화의 안정과 평화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상임이사국의 경우는 유엔 헌법 23조 네, 거기에 토대로 지리적인 배분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5개국씩 선출이 되고 2년의 임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유엔이 무능하다고 많이들 비난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상임이사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의안이 왔을 때 그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베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결의안은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라든지 가자지구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이 여기 결의안이 발의가 못 되는 게 이 강대국들의 이런 싸움 때문에 다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상임이사국이 1945년도에 유엔이 이 강대국들을 유엔의 이 플랫폼에 묶어놓으려고 이 특권을 준 건데 지금 현재에서는 세계의 평화를 좀 위협하는, 위협이라고 하기에는 무능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사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권이사회인데요. 전 세계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을 경고하는 기구입니다. 그 인권이사회 같은 경우는 그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할을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7개 선출된 회원국들이 국제인권기준을 만들고 인권침해 국가를 공식 비판하는 정부 간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회원국들이 무기명 투표와 정치적인 합의로 움직이면서 활동은 외교관들입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193개의 유엔 모든 회원국들이 4.5년에 걸쳐서 인권 상황을 상호 심사를 합니다. 그걸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 보고관 임명이 가능한데요. 뭐 북한이나 미얀마 같은 특정 국가 그리고 그 고문 방지, 표현의 자유, 특별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때 그 이런 특별 보고관이나 조사위원회를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특별 세션인데요. 특정 국가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라든지 전쟁 범죄가 벌어졌을 때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규탄 결의안을 만들고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유엔 사무총장의 직속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치색은 배제하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중시하면서 이 인권을 수호하는 사무국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바로 아래에 있는 인권 최고 대표가 수장이고요. 전 세계에 배치된 국제 공무원들, 유엔 공무원들이 주역입니다. 주요 기능은 전 세계 100여 국에 설치된 지역 사무소와 현장 파견단들을 통해서 인권 침해 현상을 감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기술 협력이나 국가 인권 역량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는 사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가 길었었던 거고요.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는 2013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성과 2014년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간한 COI 보고서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강도가 한층 세집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인권 결의안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프랑스 같은 유럽 기구들이 주도로 결의안을 채택했고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렇게 조사가 결의회가 형성이 됐고 그 할 수 있었던 거는 결의안이 이게 통과가 돼야지 신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결의안을 배토를 하면 안 되는데. 네,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여론에 밀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 여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실질적인 또 배경은 뒤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3년도 3월 21일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가 신설되는 결의안이 네, 그렇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인권 이사회에서 3명을 선출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호주 출신의 마이클 커비 호주 대법관 출신입니다. 그 국제법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르비아 출신의 소냐 비세코프라는 인권운동자이고요. 인도네시아 출신의 마루주키 다루스만이라는 분은 그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특별보고관을 겸임하고 그러면 이 COI를 어떻게 이제 조사를 했는지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거는 북한이 이제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북한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대신에 한국, 일본, 미국, 영국에서 탈북민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개 청문회를 열어서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전에 사실 유엔 보고서는 이전까지만 해도 비공개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공개 청문회 방식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게 바로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기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미법의 투명한 사법 절차를 유엔에 시도한 것이기더라. 그래서 조사 방법을 보시면 증인 전문가들 증인 및 전문가들 80% 이상을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공청회는 서울, 동경, 런던, 워싱턴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240차례가 넘는 비공개 면담도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측의 방문 요청을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북중 접견지 지역 접견에 대한 불허 입장을 답변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신은 COI 보고서 첨부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작성한 그 악명 높은 COI 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제가 이제 작성한 건 6가지인데요. 이게 COI 보고서에서 반인도 범죄라고 규정한 6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한 평가는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 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의 완전한 박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은 뼛속까지 통제하잖아요. 네. 그 주체 사상과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네, 수령 개인 숭배 체제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 내용을 제가 입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동영상 자료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의 차단, 표현, 자유 말살이 됐고요. 그리고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이 종교이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그때 김성은 목사님 아까 그 비욘드 유토피아를 제작하신 갈렙 선교의 김성은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이 이 체제에 대한 사상이 성경책에 그대로 나와있다는 점,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카피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분재단, 사실 저희가 북한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평등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 중국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과의 외국인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데 공산당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같은 계급끼리는 평등할 수 있지만 계급을 유지하거나 계급을 이전할 때에는 부정이 부패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 제도가 북한 사회에서 지배하는 거대한 현대판 성분 신분제입니다. 이 신분제를 따라서 거주지, 직업, 교육뿐만 아니라 식량 배급, 사법적 처벌 수위까지 결정하는 구조적인 차별의 뿌리입니다.
우선은 다른 것도 다 여기 쓰여져 있지만 교육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고등교육은 10에서 15%밖에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체제를 이끌어갈 핵심 엘리트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허가된 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 성분제도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경쟁이 치열하고 뷔페도 심하고 그리고 그 허가되는 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들은 엄청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다.
아, 이제는 그 이동 및 거주 자유 침해와 기획 탈북 요청 범죄인데요. 이 사항이 COI에서 가장 참혹하다라고 강조한 두 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난민 그 탈북 여성들에 관련된 건데요. 북한 이 식량난 때문에 국경을 넘어 탈북한 특히 여성들이 중국 내 인신매매와 강제 성노동 위협에 이런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되고 임산부들에게 가해지는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행위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묵인하고 조장된 문제로 COI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관련된 동영상 하나 보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600에서 2,000명 600명의 탈북민 국소 2024년 3월 22일 전 세계에서 다음 인권 사안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중국 정부에 탈북민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우려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왜 북한 주민들의 자국 송환을 유엔이 우려할까?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사상과 동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여러 층의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리적으로도 강력한 통제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국경 통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과거보다 더 선언했죠. 공주에게 이뤘고 2020년 국경 정비회가 국경을 넘어 탈북하는 주민에 대해 현장 사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자유를 향한 탈북은 지속되어 왔다. 남북은 청계자는 일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국경 밖으로의 이동을 실천한 주민들을 인사를 방어되니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 형법 제260조는 탈북 이유를 막론하고 국경 비법 출입제를 노동 단련형, 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노동 부과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형법은 국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헌법 제63조의 해당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5년 이상의 노동교과형에 처하고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과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가 탈북을 한 이유는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체포되는 나는 끔찍한 문제를 겪었고 또 목격했다. 5년 전 탈북해 중국에 살고 있던 나는 누군가의 내부로 사전에 가져온 친구에 도발의 주사를 받고 요녀성에 있는 단독 방방에 대해 구분했다. 역사가 모두 나누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 30명이 더 구분되어 있었고 우리는 콘도 신호주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로 이송됐다. 처음 보위부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모두 옷이 다 벗겨진 채 숨긴 돈이나 물건이 없는지 몸수색을 하는 그리고 조사가 시작됐다. 우리 군은 정치범 조국 감염자를 색출하려고 모든 걸 다 동원했다. 나도 조사 때 몸종을 입고 있자 그리고 손과 발로 얼굴, 허리, 다리를 사정 맞았다. 인종이 특수성이 되고 특수한 거니까 지금도 어릴 때 한국 다리를 잘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으로 살다가 작은 사람이 길게 발견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과 한국이 너무 심하다면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바로 수용소인데 나중에 들어보니 평생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간 거라고 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주사가 끝나고 나는 책임자 집결소로 옮겨져 아픈 몸으로 노동을 하며 두 달을 기다리다가 고향에 있는 보안서로 이송되었다. 보안서 부류장에서는 허울뜨는 외신과 재판을 기다렸고 결혼할 기회도 없이 나는 교화 상대를 받았다. 매우 교화소로 이송됐고 국민증도 바꿔달았다. 교화소에는 무속에서 형기를 받은 여자들이 많았다. 알고 보니 1990년대 말부터 탈북이 급증하면서 중국에서 구속된 사람들을 교화소에 가두며 규모가 증설됐다고 들었다. 교화소는 환경이 너무 하찮아서 살아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모든 게 다 열악하고 꽤 가족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나도 처음에 고리부에서 맞은 후유증이랑 허약으로 죽었는데 겨우 살아났다. 허약, 인생문제로 인한 허약, 질병, 열악한 노동환경, 치료 미비 등의 이유로 하루에 두세 명씩은 사망하는 걸 목격했다. 1년에 700명 정도가 죽어나갔다고 시체 처리만 했던 한 사망자가 얘기해줬다. 시신은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산에서 한 번에 불태웠다고 들었다. 살아남았지만 아직 그대의 기억들이 생생하다.
중국의 무역이 터지는 강제 구속을 당하고 다시 탈북을 하면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제가 뭐 말로 하는 걸로 하면 이 창작을 제대로 전달을 못할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지난 7월 14일 뉴질랜드 북한인권협의회에서의 제3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 및 강연의 주제 국경을 넘은 연대 UN에서 뉴질랜드까지 북한 주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대한 이상연 전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강연 내용을 녹음하여 일부를 방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한우성이었습니다. 계시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첫 곡으로 아나야 연주인데요. 2007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장려상을 수상한 아나야 그룹의 기원 들어보시겠습니다.
생겼구나. 사군 물러뒤에 대골 짓고 대골 막 육조로다. 육조 앞에 우경문에 허각산은 종남산이 안산되고 동자강이 수막아서
그룹의 연주로 기원을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상구가 편곡한 창부타령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강상구가 편곡한 창부 타령을 들어보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이준호가 편곡한 민요연가를 최근순, 최은호, 박진아, 이나연의 노래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닷컴 JM필로우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비엔젯의 수석경제학자 마이크 준스는 올해 말 집값이 연초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에는 약 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AI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가계 순자산이 평균 2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필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필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찾아 성 베네딕토의 묘소 앞에서 기도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여름 휴가 기간 중 이탈리아 카스텔 간돌포에서 휴식을 보내던 가운데 비공개 일정으로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서방 수도회의 창시자로 불리는 성 베네딕토가 세운 곳으로 가톨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장소입니다. 베네딕토는 기도와 노동을 중시하는 수도 전통을 확립했으며 유럽 가톨릭 문화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교황은 이곳에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세계를 위해 평화를 기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취임 이후 국제 분쟁 해결과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방문 역시 교회의 영적 전통을 되새기고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비엔젯의 수석경제학자 마이크 준스는 올해 말 집값이 연초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에는 약 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신중한 전망의 배경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이에 따른 뉴질랜드 국내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여전히 약한 노동시장이나 총선과 자본 이득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승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요인들로 꼽았습니다. 또한 그는 신규 주택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집값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매물은 여전히 풍부하며 재고도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은 우리의 기본적인 견해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 증가가 주택 시장을 전반적으로 균형 상태에 머물게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히며 향후 12개월 동안 인구 증가나 주택 건설 증가가 모두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최근 건축 허가 증가가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의 전망에서는 주택 공급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젤 퍼스트당은 뉴질랜드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함께 주택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주말 열린 엔젤 퍼스트 연례 정당 대회 및 선거 캠페인 출범 행사에서 당이 젊은 가정을 위한 첫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을 제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은 모기지 금리 인하와 기타 부담 가능한 주택 소유 지원책을 포함한 맞춤형 주택 정책을 통해 생애 첫 주택 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책안은 대의원 투표를 거쳐 승인됐으며 오는 11월 7일 총선을 앞두고 엔젤 퍼스트 대의원들이 일요일에 표결한 여러 정책 지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엔젤 퍼스트 부대표 세인 존스는 이 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애 첫 주택 구매 지원 방안을 당의 공식 선거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원들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어떻게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원들은 점점 더 많은 젊은 뉴질랜드인들이 평생 자기 집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해외로 떠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매수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주택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협상에서도 매수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코탈리티의 뉴질랜드 월간 주택시장 차트팩에 따르면 지난달에도 주택거래는 계속 감소했으며 주택 가격 역시 시장 전반에 걸친 뚜렷한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탈리티 뉴질랜드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 켈빈 데이비드스는 시장이 완전히 매수자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매도자들이 헐값에 집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 등의 이유로 집을 급하게 처분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수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가격 협상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수자가 더 큰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주택 매입은 2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데이비드스는 현재 시장 환경은 투자자들에게 나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코탈리티의 뉴질랜드 월간 주택시장 차트팩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 전체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데이비드스는 현재로서는 시장에 급격히 반등할 만한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구매층으로 남아있습니다. 데이비드스는 2026년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지난 3, 4년 동안 뉴질랜드 주택시장의 구조가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스는 우리는 실제로 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봤으며 과거보다 물리적인 주택수가 훨씬 많아졌고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주택 공급이 시장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주택의 자본 이득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예전보다 다소 낮아지고 있고 주택 시장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스는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앞으로의 상승폭은 과거보다 낮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애완견 공격 사건에 대응해 지방의회를 위한 새로운 애완견 관리 지침을 조만간 발간합니다. 다만 현행 법률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법 개정은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사이먼 와츠 지방정부 부장관은 현행 애완견 관리법이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단속을 방해하고 있다며 우선 차기 정부에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의회 간 일관된 관리를 돕는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4년간 애완견 공격으로 4명이 사망하고 관련 사건이 2배가량 급증하는 등 안전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편 PD 인슈어런스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100여 명 중 58.8%가 애완견 위험 행동 예방의 핵심으로 주인의 책임감을 꼽았습니다. 정부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미준수 견주 처벌 강화 및 중성화 의무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고위험 애완견 단속 시에는 경찰을 동행시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미국의 이란 폭격이 11일째 이어지고 이란이 걸프지역 미 우방국 공격 및 호르무즈 해협 통제 의지로 맞서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4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럽 가스 가격 역시 폭염과 비축력 부족 우려로 이달 들어 약 44% 급등했습니다. 유가 상승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극받으면서 미 국채 금리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의 확정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영국의 6월 CPI 상승률은 2.6%로 하락했으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재무성의 구두 개입과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보도 속에 엔화가 변동성을 보였고 뉴질랜드 달러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증시는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유지 중입니다. 뉴질랜드의 임금평등 캠페인 단체인 마인드 더 캡과 전문가들은 성별 및 인종 간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격차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임금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경우 명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성별 임금 격차가 20에서 40%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관련 법제화를 완료하고 성별 및 다문화 집단의 임금 불평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기업들의 자율적인 공시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지지자들은 단순 권고를 넘어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 외교통상부는 군사적 충돌 및 재보복 공격 위험 등 중동지역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짐에 따라 국민들에게 중동지역 여행 및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영공 폐쇄나 항공편의 갑작스러운 취소 변경으로 인해 중동 거점 공항을 경유하는 여행객들이 장기간 고립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해 필수적이지 않은 방문을 자제하도록 경보 수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경유해야 하는 경우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경보나 전쟁 조항에 의해 여행자 보험 보장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약관을 반드시 재확인하고 현지 상황과 당국의 안내에 귀를 기울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보건 전문가들과 공공보건단체들은 정치인들을 향해 담배, 알코올, 초가공식품 등 유해 산업 분야의 상업적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업적 이익 집단의 로비와 정책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효과적인 예방 중심의 보건 규제를 시행한다면 예방 가능한 수많은 질병과 조기 사망을 막아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관련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보건 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 지도자들은 기업의 정책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투명성을 높여야만 공공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은 정책 입안 단계에 산업계와의 만남을 엄격히 제한하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AI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AI 기술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서로의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AI 관련 기술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며 중국의 AI 발전 속도를 견제하고 있고 중국 역시 자국 기술 보호와 공급망 자립을 강화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와 데이터, 첨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양국 간 경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 반도체 개발과 AI 생태계 구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중간 기술 갈등이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와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각국 기업들은 양국이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과 연구개발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AI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미중 경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할 경우 강력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국제해상 운송을 위협할 경우 테헤란의 교량과 발전소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로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세계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으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해상 안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미국의 위협에 반발하며 자국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실제 충돌로 이어질 경우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외교수장이 오는 23일 필리핀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중단됐던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회동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과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 가능성을 언급해왔지만 정쟁 중단 조건과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공식적인 평화협상 재개의 신호탄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 직접 대화 자체가 긴장 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가계 순자산이 평균 2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순자산은 주식시장 회복과 부동산의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자산은 국내외 주가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높아졌고 비금융자산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도 오르면서 전체 자산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가계 자산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59원 3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67원 90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0원 7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소나기가 시작되겠으며 저녁으로 갈수록 점차 일부 지역에서만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오후와 저녁 사이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에드킹덤 퀄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닷컴, JM필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라임타임 글렌이든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라임타임은 음악, 노래, 율동, 이야기, 게임, 손가락 동요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재미있고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기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서들이 진행하며 때때로 초청 작가도 참여합니다. 3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 적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기 중 격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글렌이든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라임타임 마운트 로스킬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무료 프로그램 라임타임은 음악, 노래, 율동, 손가락 동요를 함께 즐기는 재미있고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18개월부터 3세까지 미취아 가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까지 마운트 로스킬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자수클럽 안내입니다. 수기와 함께하는 무료 자수 수업에 참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본적인 자수기법을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경험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환영합니다. 바위, 가위, 실, 비즈는 가능하면 지참해 주시고 일부 재료는 제공되지만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와이타켈의 센트럴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알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